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리비아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정부와 민병대 사이에 영토 등을 둘러싼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비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납치됐던 21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한 이집트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메 하산 쇼크리 셀림 이집트 외무장관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랍국 외교관들이 현재 민병대에 무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에 국제연합군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도록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최근 정부군과 소수계 반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북부 코캉 지역에 비상사태와 석 달간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충돌로 정부군 병사 50명과 반군 26명이 사망하자 테인세인 버마 대통령이 어제 텔레비전 긴급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캉 지역에서는 어제 부상자 2명을 싣고 중국과의 국경부근 라우카이 지역으로 이동하던 미얀마 적십자사 차량이 총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코캉 반군이 적십자 차량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지만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주 미얀마인 3만여 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 유난성으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중국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일부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발치에프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지난 15일부터 휴전에 돌입했지만 이곳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바스 우크라이나 준군사단체 대표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정부군이 데발치에프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병력 철수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지난해 25%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인 사망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3,699명, 부상자는 6,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인구 밀집 지역 지상전 과정에서 박격포와 로켓포, 수류탄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 공격과 사제 폭발물이 증가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국제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정부 보안군의 치안 책임을 완전히 넘기고 철수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사망자의 72%가 민간인이었다며 탈레반 등 무장단체들의 공격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호주의 토니 에버 총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호주인 마약 밀매범 2명에 대한 사형 처분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버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경우 호주인들은 극도로 실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에버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 최악의 쓰나미가 닥쳐 피해를 입었을 당시 호주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보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앤드류 찬 씨와 미우란 스쿠마란 씨는 10년 전 인도네시아로부터 호주로 마약의 일종인 헤로인 8kg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홍콩의 렁추닝 행정장관이 홍콩 시민들에게 양의 해인 올해 양과 같은 온순한 태도를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렁추닝 장관은 오늘 아시아 국가 최대 절기인 설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올해의 상징인 양은 매우 온순하고 조용한 면모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렁 장관은 또 지난해 홍콩은 순탄치 않았다며 홍콩 사회가 견해차로 이에 따른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they would hold back. They would know that if they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3,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으로 사망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에서는 파도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토론회가 어제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를 조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they would hold back. They would know that if they press forward.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지만 안보리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안보리가 일부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ICC 회부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것을 좌절시킨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대답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분적 증언 번복이 COI 보고서 전체의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testimony of Mr. Shin Dong-hyuk was a minor element in the testimony he was referred to.
신동혁 씨의 증언은 전체 보고서에서 두 번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COI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해 질문에 답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커비 전 위원장 외에도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과 한국,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통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faces more than anything else is a question of its own legitimacy. There are two Korean governments.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국제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특사는 북한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주요 상대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시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CY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났다며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는 다자간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 단합된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한국에서 전직 고위 관리들과 탈북자들,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적인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 탈북자 대표는 북한 정부가 원한다면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지역은 17일 폭설과 한파로 연방정부가 휴무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존엄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하루 종일 워싱턴에 울려퍼졌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찬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북한 인권법을 한국에서 처음 발의했던 김 전 지사는 북한이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화해,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온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더불어 인권 문제를 이념적, 정치적으로 보는 한국 내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이 겉보기와 다르게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see and I sense that more danger and uncertainties of internal Pyongyang.
북한은 겉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그 이유로 정부의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 한국의 제한적인 대북 지원, 불법 활동 등 희은금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 정부,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파의 심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내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런 과정을 거쳐 통일이 무르익는다면 100명 정도 안 되는 북한 최고 수뇌부는 변화를 거부하겠지만 수만 명의 당 간부들은 한국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담은 기록 영화 상영과 함께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일단 언성 단련대에 나가게 되면 여자들만 이제 피검사를 해요. 임신했나 뭐 성병 왔나 이런 걸로 그렇게 검사하고 이제 임신한 사람들은 이제 다 유산시키는데 이제 그
북한 15호 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증광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 협회 대표는 수용소의 비참한 현실을 증언하며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거짓말 공세에 피해자들이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탈북자들이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고 검증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에 공식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신들이 우리를 검증하라. 우리가 직접 당신들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정 대표는 북한 정부가 증언 제의를 수용하면 당장 다음 달에 열릴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내 피해자들은 이미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그러나 최근 불거진 신동혁 씨 증언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며 진실만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맞설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한기홍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는 신 씨 논란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진실한 증언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건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어떤 건지 또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건 어떤 건지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야만이 어떤 저는 진정한 인권운동가로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어떤 시험에서 빨리 극복을 해서 어떤 하길 바라는 거고 진실만이 가장 중요한 무기고 특히 저런 극단적인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상대할 때는 진실이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군사전문가인 조세 버미데즈 씨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폐쇄설이 나돌던 15호 요독관리소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외관상의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22호 회룡관리소처럼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을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기고 농부와 노동자 등 일반인으로 교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에 적어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국의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행사의 성과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1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토론회가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COI라고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COI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1주년 행사 기념을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유엔의 이제 인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인권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사실 2003년부터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을 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시도를 해 왔는데 10년이 넘게 개선이 전혀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재작년 2013년 3월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이 COI를 창설을 하였고 1년간의 체계적인 광범위한 이 조사 끝에 아주 강도 높은 이 COI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된 게 작년 2월 17일입니다. 어제가 딱 1주년 되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이 네. 1년 그 생일이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대규모 회의를 갖게 된 거고 여기서 핵심은 3대에 걸친 이 3대라는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 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반인도 범죄는 Crimes Against Humanity인데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보리에 안보리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해서 이 책임자들을 가해자들을 처벌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그 유례없는 그 강력한 UN의 이게 뭐 인권단체 뭐 이게 아니라 UN의 공신력 있는 그런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주년을 축하를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예,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이 북한 정부로서는 이런 유형의 모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데 이번에 그 매우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 이 강력 대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항의를 한 것은 맞고요.
네.
북한의 이제 UN 대표부를 통해서 마치 이 행사가 미국 정부가 주최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몇몇 북한 인권을 다루는 이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주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또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대거 그 회의 장소로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어떤 패턴같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될 때마다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 좀 항의를 하고 또 뭐 취소를 요청을 하고
네.
이런 것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년 전에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이 권고안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의안, 이 그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그 보고서가요. 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UN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이. 그러니까 UN 인권이사회에서도 결의안을 만들고 또 UN 총회에서도 결의안이 있는데 UN 총회에서의 결의안이 결국 이 COI 보고서의 권고안을 토대로 결의안을 채택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다 작년 12월이죠. 두 달 전 얘기인데 UN 안보리에서도 이 북한 인권이 그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 인권이 의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총회, 안보리 최고 대표 기관이 이제 북한 인권을 조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실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뭐 제가 이제 그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인권 대사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또 같이 어떤 그 노력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같이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결국은 이런 라디오 방송 또 풍선을 날려서 많은 이제 뭐 USB든 이런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커비 위원장, 그 COI 위원장이셨죠. 이분은 한국은 IT 강국인데 IT 강국으로서 북한에 이제 핸드폰도 늘고 이 또 PC, 그러니까 컴퓨터도 늘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런 핸드폰과 PC를 통해서 이 COI 보고서의 내용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보가 최대한 빨리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대사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혹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나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UN이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이제 국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각인이 되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물론이거니와 UN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계속 더욱 강하게 뛸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반드시 머지않은 훗날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저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훈 한국인권대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이 미 국무부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행사를 주최한 민간단체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불만을 제기한 행사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7일 개최한 북한인권토론회입니다.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공식 요청을 국무부에 보냈지만 거부당했다는 게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주장입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행사 초청 여부는 국무부 소관이 아니라 주최 측인 CSIS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was a privately organized event by CSIS. It wasn't something that the State Department organized. So certainly they would be the ones to speak to it.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전화로 이루어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민간 행사와 관련해 북한 측이 국무부에 유일하게 요청할 사안은 외교관들의 여행 허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북한의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뉴욕 중심 지역에서 반경 40km 이상을 방문하려면 미 국무부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북한 외교관들이 여행 허가를 요청했는지 혹은 국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That would require permission from Washington. We don't speak to those as a matter of policy, but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이날 북한 대표부의 여행 허가 요청이나 국무부의 승인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민간 행사에 대해 더 밝힐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독립정부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다만 이는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최근 한국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의 자유에 보다 강조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의 물리적 타격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한국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폭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큰 만큼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해 민간단체 대표들을 면담하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위험이 그동안 발생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그런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설명을 하면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이 겉으론 대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삐라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에만 3,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3,8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9,600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6만 8,200여 명, 사망자는 6만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사망자가 3,5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3,8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산가족 역시 82%가 70살 이상의 고령이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회장입니다.
우리가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19차례 했어요. 상봉할 때마다 한 번에 100명씩 이렇게 해서 1,900명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상봉 신청한 12만 9천 명 중에서 1,900명이 만났다고 보면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60년, 70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아주 말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런 그 서울을 맞이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참 좋은 건데.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남북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남북 각각 100가족씩 이루어지는 현재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나아가 수시 상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지난 2011년 이산가족 1만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헤어진 가족과의 교류 방법으로 생사 확인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면 상봉 서신 교환 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한의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하면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인 현안으로 보는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한의 쌀과 비료를 지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해 12월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게 있으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이산가족 문제의 전제 조건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대화에 나오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라며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북한은 조속히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올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는 러시아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김연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미국인들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로 러시아가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성인 8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를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18%로 1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3%를 넘지 못하면서 비교적 위험이 적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9%까지 뛰었고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최대 적국으로 꼽힌 겁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의 위험이 되는 적대국은 북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5%가 북한을 꼽았는데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줄곧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군사력 역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북한의 군사력을 심각하거나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최대 적국으로 꼽혔지만 올해는 러시아에 밀려 두 계단 낮은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여전히 80%가 넘었습니다. 미국의 적대국 4위와 5위는 이란과 이라크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중국의 부상과 이란 핵협상의 진전으로 미국인들이 과거보다 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가 적게 오고 심을 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상당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모작 작물은 가을 추수 후 남은 빈 땅에 심는 작물로 10월과 11월에는 겨울밀과 보리, 이듬해 3월에는 감자를 심습니다. 이모작 작물은 북한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북한 1년 수확량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농업성의 공식 전망치를 인용해 올해 감자,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의 수확량을 30만 1000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18% 줄어든 규모입니다.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22% 줄어든 6만 톤, 감자 수확량은 17% 줄어든 24만 100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이런 추정치는 씨가 부족해 많이 심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에도 봄 가뭄으로 인해 이모작 작황이 저조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강수량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월 중순까지 눈과 비 등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특히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3월에 싹트는 겨울밀과 보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모작 작물 수확량에 지난 가을 쌀과 옥수수 수확량까지 합치면 2014에서 2015 양곡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하기 전의 기준으로 594만 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8만 톤입니다. 보고서는 이같이 북한의 수확량이 정체됐기 때문에 올해 식량 안보 상황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급성 영양 실조율은 지난 몇 년간 줄었지만 만성적인 영양 부족 현상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10여 개의 요리 전시회와 경연 대회를 잇따라 열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민 사랑의 지도자상을 널리 퍼뜨리고 대외 이미지도 개선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북한의 평양 면옥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념해 전국 요리 기술 경연이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는 이 대회의 이모저모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요리사들이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뽐내어 음식을 만들고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경연에 나온 요리 작품들을 촬영하는 흥미로운 장면들을 내보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친숙한 음식 재료인 옥수수와 감자로 만든 요리 등 다채로운 요리들도 소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내보낸 김용일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부장과의 현장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요리 기술 경연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 음식을 우리 민족의 이거 특산 음식인 신설로와 전골, 그다음에 강릉 음식과 감자 음식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내놓는 이제 기술 경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리 경연 대회는 전례에 비춰볼 때 광명성절 기념 행사로는 이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고기 요리, 민물고기와 바닷고기 요리 경연 등 올해에만 10여 개에 달하는 갖가지 요리 경연 대회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얼마 전 올해 북한의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한 요리 경연들이 이채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요리 기술 발전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에 즈음해 4월에 명절 요리 축전이 열리고 이어 5월에서 6월 사이엔 쑥떡 경연과 막걸리 경연 그리고 산나물 음식 품평회가 개최된다고 소개했습니다. 7월과 8월엔 계절 김치 경연과 개고기 요리 경연이 열리고 특히 오는 10월 10일 올해 70주년을 맞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엔 전국 민족 음식 품평회와 지방 특산 요리 경연,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 요리 기술 경연, 동지죽 경연 등 다양한 요리 경연이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북한이 새삼스럽게 요리를 주제로 한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여는 데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미지를 외부 사회에 심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포츠, 뭐 모란봉악단, 그다음에 요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면에서 이런 물질 문명을 자꾸 강조하면은 김정은 통치 이제 3년이 지나면서 북한이 뭔가 변화되고 발전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리 경연 이런 걸 자주 조직해서 인민들이 마치 식생활이 좀 향상된 것처럼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걸 자주 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안 소장은 장마당 위주로 식료품 공급이 과거보다 다양해지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잇따라 여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민 친화적인 지도자상 만들기라는 통치술의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외국인 관광과 국제대회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북한이 유독 4월 열리는 평양 마라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회 참가 신청자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양 국제 마라톤의 개최 여부를 여전히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존 댄칠러 울프 실장은 1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 측에 몇 차례 문의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 haven't heard any indication that the Pyongyang Marathon.
북한 당국이 다른 관광 일정의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비교적 분명한 답변을 주는 반면 마라톤 참가와 관련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마라톤이 원래 일정대로 개최된다는 전제 아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 뒤 11월 체육성 당국자를 인용해 오는 4월 12일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대회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월까지 잡힌 관광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공들여 준비해온 4월과 8월의 국제 태권도 행사까지 포기하면서 마라톤 대회 역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투어스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고려 여행사 등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평양 마라톤 관광 상품을 계속 홍보하며 신청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댄칠러 울프 실장은 이미 참가 등록을 마친 관광객이 100명 가까이 된다며 올해 대회가 열린다면 지난해 200여 명 수준보다 두 배가량 많은 외국인들이 평양 거리를 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Last year, I believe there were a couple hundred, maybe somewhere between.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측은 17일 VOA에 현재로서는 에볼라 방역 해제 시기를 정확히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북한 전문 루핀 여행사의 딜런 해리스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에볼라 방역 조치가 4월 마라톤 대회 이전에 해제될지 불투명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금 한국은 명절 분위기가 가득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각쯤에는 뭐 차례 음식, 명절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많겠지만 아직도 고향으로 가족들 앞으로 가고 있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하루 48만여 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간 데 이어서 오늘도 44만여 대가 귀성길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엄청난 이동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도로 정체 상황을 실시각으로 확인하면서 운전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서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실시각 교통 상황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뭐 어디가 더 막히는지, 어느 도로로 돌아가면 되는지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명절 귀성길 도로 안전을 위해서 한국경찰청과 도로공사가 도로 위에 얌체 운전, 불법 운전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비들인가요?
서울 요금소 인근에는 무인 단속 비행선이 떴습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10여 대의 헬리콥터가 떴는데요. 600m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항공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속버스나 6명 이상의 그 다인승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반해서 달리는 승용 차량이나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비워둬야 하는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는 얌체 운전 차량, 뭐 쓰레기를 도로에 버리고 가는 차량을 계도하고 적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교통 단속을 하던 헬리콥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참 다양한 장비들이 활용이 되고 있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모두 즐겁고 정겨운 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각 언론 매체가 이 소식을 오늘 뉴스로 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하던데 올 설에는 어떤 선물이 담겨졌을지 궁금하네요.
네. 역대 대통령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서울 선물 상자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뭐 깻잎이나 고추장, 김치, 방한 외투나 네일은 고향의 맛과 위로의 선물을 보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8도 명품 쌀로 빚은 전통주를 선물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떡국과 참기름, 참깨를 서울 선물로 보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서울 선물 상자, 두 가지 색의 떡과 경남 산청의 곶감, 충청북도 영동의 호두, 청양의 해를 맞아서 푸르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카드가 이 선물 상자에 담겼다고 합니다.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농산물을 마련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희귀 난치성 환자, 환경미화원과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 파장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전자사전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설 명절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네. 재뱃돈 소식인데요. 네. 설 차례상 제수와 명절 음식 마련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세뱃돈이나 부모님께 드릴 용돈과 선물 준비하는 겁니다. 뭐 기왕이면 깨끗하고 빳빳한 새돈을 주고 싶은 것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돈을 받으면 역시 기분도 좋죠. 네, 은행마다 새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신권 확보 전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마다 이맘때쯤 되면 새돈을 준비하긴 하지만 바꿔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순회하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이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신권을 발행한 금액이 12조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미화로 114억 9천만 달러였는데 그중에 22%인 25억 190만 달러 정도가 설 직전에 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세뱃돈이나 용돈용으로 쓰일 새돈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설 즈음 되면 비슷한 수치의 새돈이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에도 한 해 신권 발행액의 27%, 2013년에는 28%가 발행되는 등 해마다 20%를 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신권을 찍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난해 신권 114억 9천만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무려 1억 993만 5천 달러였다는 겁니다.
네, 설에 새돈으로 세뱃돈을 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 새돈을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이 상당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권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돈을 사용해서 자원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늘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새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귀성객들을 위해서 고속도로의 주요 휴게소마다 신권을 바꿔주는 은행 이동 점포가 마련되어 있다는 뉴스가 크게 다루어졌고요.
네.
한 은행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행운의 의미가 담겼다는 미화 2달러를 포함해 유로화, 중국 위안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 5개국 통화로 구성된 신권입니다. 신권 네. 특화 상품을 15,000세트를 판매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참 특이한 선물도 다 있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리고 9시에는 세계 뉴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reat with kid gloves. Treat with kid gloves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t seems like Lisa is telling us that Sam is really upset. 그럼 지금부터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heard Sam is really upset.
Really?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네, Lisa는 Mike에게 I heard Sam is really upset. Sam이 정말 화가 나 있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이크가 놀라면서 Really? 어? 정말 그래? 이라고 하니까 리사는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당분간은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아 라면서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매우 조심스레 대해야 할 거야 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Sam is really upset.
Really?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treat with kid gloves. Treat, T-R-E-A-T. Treat with kid gloves. Treat with kid gloves입니다. Treat with kid glove에서 treat. Treat는 다루다. Kid. Kid는 새끼 염소, 그리고 glove. Glove는 장갑이죠. 따라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을 끼고 다룬다는 얘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끼 염소 가죽은 무척 부드럽죠? Gloves made from kid leather. Leather from a lamb or young goat are very soft. 결국 상대를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지듯이 부드럽게 대하라는 건데요. So if someone is angry or upset, you might need to treat him with kid gloves very carefully. 화난 사람이나 슬픈 일이 생긴 사람을 만날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가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You should treat your friend with kid gloves. You should treat your friend with kid gloves. 속상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겠죠?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To treat with kid glov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Sam is really upset.
Really?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reat with kid gloves. 조심스레 대하다. To deal with someone carefully and gently. Treat with kid glov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And remember, when you see someone that is upset or sad, try to treat them with kid gloves,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bye.
Our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밤 9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